잘 해주시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페이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도가 돌아가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주여 들으시오 주여 지게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고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내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거늘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냐.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함께 있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제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은 2015년에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이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헌을 결정한 데에는 PCUSA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 교단의 영향이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에 PCUSA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 교단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성결혼을 인정했는데 그 후에 한두 달 후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동성결혼을 합헌하는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PCUSA 교단의 그 결정이 그 연방대법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단들 중에서 PCUSA만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교단들도 인정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PCUSA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전부 다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PCUSA 안에 있는 한국 교회들 대부분은 동성결혼을 반대합니다. 근데 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단적으로는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PCUSA 같은 교단이 그 동성결혼을 인정한 이유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성경이 동성애를 금지한다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그들이 절대로 동성결혼을 합헌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들이 성경 해석을 달리하여서 성경에서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로 그들이 동성결혼을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차별 없이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PCUSA가 동성결혼을 인정하게 될 때에 아주 중요하게 그 영향을 끼쳤던 책들이 있습니다. 그 잭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 성경, 동성애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된 책이 있는데 이 잭 로저스는 PCUSA의 총회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동성연애자는 아니지만 처음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인정하는 쪽으로, 옹호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PCUSA의 총회장이 이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끼쳤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건 외에도 미국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줬던 책이 있습니다. 매튜스 바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God and the Gay Christian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피터 김 강도사님 말에 의하면 미국의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이 책을 읽고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으로 전향한 사람들이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 책은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기에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원래는 그런 일이 이야기가 아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The Bible's Yes to Same-Sex Marriage 뭐 이런 책도 있고 Bible, Gender, Sexuality, Christians, Homosexuality 뭐 이런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책들을 제가 지금 거론한 책들을 제가 거의 다 읽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God and the Gay Christian이라고 하는 책이 가장 압축적으로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잘 요약하고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만 읽으면 거의 다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 책들은 굉장히 위험한 책들입니다. 위험한 이유는 불신자들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라고 하면은 불신자니까 그렇다고 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 성경적인 근거를 들이대면서 동성애를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신자들이 그걸 읽게 되면 그 논리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성경에서 그렇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옹호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논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계신 분들 가운데 동성애를 지지하시는 분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는 아마 이런 영향을 많이 받을 건데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책을 읽고 아니면 이런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여러분에게 와서 엄마, 아빠,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이들은 똑똑해서요. 성경 하나하나를 대면서 이것 봐, 이게 아니잖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안 돼! 무조건 안 돼! 잘못됐어!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앞에서는 그런 것 신냥, 반대하는 것 신냥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완전히 귀를 닫아버리고 속으로는 그게 아닌데 아마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몇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자기 아이들이 학교에서 동성애에 관련된 영화도 보고 교육을 받는데요.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산나몬에 있는 어느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레즈비언인가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특별히 동성애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그럽니다. 자기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오니까 눈치가 이상하더래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동성애를 옹호한 쪽으로 아이들이 바뀌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엄마 앞에서 대놓고 말을 못하지만 그 얘기를 딱 꺼내면 이거는 인권 문제야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냥 지방에 쑥 들어가고 이게 뭔가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한두 분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자녀를 둔 부모라고 한다면 아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세상 가운데 특히 미국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제가 생각할 때 꼭 자녀들만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도 이 책을 읽게 되면 모르긴 몰라도 한 20% 정도는 아마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흔들어 놓는 책들입니다. 이단만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입니다. 기독교 안에도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것들을 우려하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동성애를 반대하시겠지만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에서 성경적으로 어떤 주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자녀들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말을 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본문은 크게 여섯 군데 나옵니다. 근데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소돔의 죄에 대해서만 다루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네? 가장 큰 죄가 뭐죠? 우리는 다 금방 동성애라고 대답을 합니다. 동성애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바인스 같은 사람은 동성애, 그 소돔의 죄는 동성애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소돔의 죄가 동성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동성애만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죄들도 있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앞장에 18장과 이어서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소돔성에 있었던 또 다른 아주 큰 죄악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큰 죄였고 누가복음 같은 데를 보게 되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 즉 일상에 취해 있는 것도 소돔의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만 죄악이 아닙니다. 소돔에는 총체적인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돔의 죄악 중에 동성애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걸 좀 볼 텐데 오늘 말씀은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으며 그게 왜 잘못됐는지,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기독교인들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서 소돔의 죄가 동성애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인데 첫째는 사회문화적인 근거,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을 근거하고, 세 번째는 구약과 신약 중간에 있는 유대 문헌들을 근거로, 마지막 네 번째는 신약 성경을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회문화적 근거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문화적 배경을 봤을 때 오늘 읽은 본문에서 동성애에 대한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죄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위협적인 집단 윤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상대를 정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거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동성애의 사랑을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을 정복하고 남자를 강간함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위협적인 폭력적인 그 윤간이 바로 그 잘못이다, 그게 죄다 이렇게 여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젊은이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다 모여서 집단적으로 윤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상대로. 남자의 항문에 대고 그 짓을 하는 행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저는 30이 될 때까지,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성경에서 뭐 남색한다라고 하는 말은 들었으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만 하더라도 저는 막 구역질이 나죠. 사실 성경을,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 막 구역질이 나가지고 이게 더러워가지고 역겹고 상상하기도 싫을 만큼, 저보고 만약에 돈을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아마 그 짓을 한번 해봐라, 이게 신앙을 떠나서 못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더러운 짓입니다. 역겨운 일이에요. 구역질 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한 남자를 놓고 그 짓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줍니까? 그들이 단 한 번도 그 짓을 안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짓으로 이미 쾌락을 즐기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짓을 낯선 사람에게 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소돔성은 동성애 물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누구나가 다 젊은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은 뒤에 나오는 성경적인 부분들을 보면 이제 명확해집니다. 두 번째 구약적인 근거를 대는데 구약 성경에서 소돔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절들을 보게 되면 소돔의 죄를 동성애라고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소돔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을 보게 되면 이사야 1장, 13장, 예레미야 23장, 에가서 4장, 아모스 4장, 스바냐 2장, 에스겔 16장에 보면 소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여러분 보게 되면요, 그 소돔의 죄를 동성애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구절들에서 소돔을 언급할 때의 그 이야기는 소돔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돔에게 심판을 당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심판당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목록을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인지 언급을 안 했을 뿐이지 소돔의 죄가 동성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동성애와 관련된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설교 중간에 몇 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저나 담임 목사님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말을 안 했다고 인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소돔을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지적하지 않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뻔한 죄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 소돔 그러면 동성애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 죄가 동성애죄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딱 한 군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소돔에 동성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교만함도 있었고 풍족함, 태평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죄들도 있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가증한 일. 이게 뭘까요? 가증한 일. 동성애를 옹호하는 기독교인들은 이게 동성애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동성애를 가리킵니다. 왜냐? 여기서 써여 있는 히브리어가 토에바라고 그럽니다. 토에바. 제가 아까 이 생각만 하더라도 토가 난다고 그랬는데 토에바 비슷하죠. 토에바입니다. 토에바. 근데 이 단어가 레위기에 여러 가지 법 규례가 나오잖아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 토에바라고 하는 사용된 단어가 오직 동성애와 관련된 규례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어떤 가증한 토에바.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 토에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이 레위기에 또 나와요. 다른데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 음식 규정 같은 데 보면은 이게 가증한 음식이니 먹지 말라라 이렇게 가증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헷갈리면 안 돼요. 거기에 쓰여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쉐케츠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요. 히브리어로 토에바 가증한 일은 오직 동성애를 가리킬 때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에스겔 16장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가증한 일은 동성애를 가리키는 게 분명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세 번째, 신약과 구약 중간기에 있는 유대 문헌들을 보고서 이렇게 근거를 댑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외경 같은 유대 문헌들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가 없어요. 그러나 유대 문헌을 보는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인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대 유대 문헌에서 소돔의 죄를 언급할 때에 교만과 냉대라고 말하지 동성애를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집회서 16장 8절, 마카비 3서 2장 5절, 지혜서 19장 15절 등을 보면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대고 있는데 실제로 그 구절들을 보게 되면 교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 바인스가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대 유대 문헌에서 소돔을 언급할 때에 동성애를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비슷하게 언급하는 그 유대 문헌이 있거든요. 그거를 본문에서는 말하지 않고 각주로 빼서 제일 뒤에 조그마한 글씨로 살짝 언급을 해놔요.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그 책들을 보게 되면 12족장 유언서 중에 베냐민서 9장 1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면 저 앞에 있습니다. 의인 에녹의 말을 빌려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소돔 사람들처럼 문란한 성행위를 일삼으면 예외 없이 멸망할 것이다. 문란한 성행위라고 하는 포괄적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동성애라고 딱 집어서 말하지 않고 이 포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동성애도 포함되고 오늘 본문에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손님을 내달라고 하니까 그 손님을 내달라고 하니까 롯이 뭐라고 그럽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냐? 내 딸이 있으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게다가 이 딸들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남자가 없으니까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있을 수 없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미 그 땅이 문란한 성행위로 막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통칭해서 지금 이 문헌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현서 16장 5절에도 보더라도 그 중간 너무 길죠.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육신으로 음행을 저지르고 땅을 오염시켰도다.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 유언을 유대 문헌을 볼 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대 그 소돔의 제약을 제약 중에 하나를 동성애로 봤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약을 근거로 둡니다. 신약에서 소돔을 언급하는 곳은 총 8군데가 있습니다. 8군데. 근데 8군데 모두가 다 동성애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급을 안 한다고 해서 동성애를 죄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언급을 안 한다고 해서 그렇죠? 그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딱 하나 논란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게 뭘 말할까요? 바인스와 같은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냐 하면 앞에 있는 6절 문맥을 보면 천사가 나오거든요. 문맥에 천사가 나오는데 이 다른 육체는 우리와 다른 육체인 천사와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 그게 죄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랬죠. 이웃 도시들도. 자, 천사들이 왔을 때 어느 성에 갔습니까? 소돔 성에 갔습니다. 그 이웃 도시들은 간 적이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갈 이유도 없습니다. 소돔 성을 간 이유는 롯이 있었기 때문에 간 것이지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관계가 아니에요. 다른 육체는 헬라어로 사르코스 헤테라스라고 하는데 분명히 동성애를 가리킵니다. 소돔성의 죄악 중에 동성애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소돔성 안에 동성애가 유일한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였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동성애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요 우리의 삶 속 깊숙이 조금씩 조금씩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현대 자동차 딜러에 가서 그 차를 좀 고치느냐고 맡겼었는데 제가 몇 번 가봤죠 거기를. 화장실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었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남녀 공용. 네. 산나몬에 있는 피치 커피도 화장실이 바뀌었다면서요? 예전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었는데 남녀 공용. 물론 그 법을 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 제리 브라운이 그 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속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동성애자들이 거리낌 없이 사용하도록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동성결혼 문제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이유는 이게 단순한 타락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박해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심각합니다. 인권 문제로 발전시켜버렸기 때문에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어요. 타협을 통해 핍박과 박해를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와 같이 악한, 소돔보다 더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동성애 문제 때문에 분명히 핍박과 박해가 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와요. 지금도 그렇고 있고. 저는 이 땅에 어떤 핍박과 박해가 올지 잘 몰랐는데 이게 점점 분명해집니다. 분명해져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준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특히 부모로서, 자녀를 둔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진짜 신앙을 갖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레디칼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레디칼한 신앙에는 그 말 자체에 모순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런 삶이 사실은 정상이야, 정상. 이게 정상인데 하도 믿음을 다르게 정의를 해버리니까 이제 레디칼이라고 하는 말을 써야지만 알아듣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그 몸을 바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진짜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그걸 정말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세상과 등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미련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롯은 어땠습니까? 롯의 신앙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소돔성에 있는 그 죄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물들어 있었습니까? 베드로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 롯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는 이 의인, 롯을 가리켜요.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 중에 거했습니다.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막 상처를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의로운 심령이 오염됐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그 오염된 상 가운데 거하고 맨날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니까 그냥 그 의로운 그 심령이 오염된 거예요. 물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 롯의 위치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지위를. 창세기 19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롯이 성문 앞에 앉았다라고 그랬죠? 성문 앞에 앉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바람 쐬려고 나간 게 아니라 성경에서 성문 앞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 안에 요직을 맡았다는 얘기예요. 룻기 같은 데 보면은 장로들이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하잖아요. 이미 소돔 성 안에 상당한 지위에 올라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장 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해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둘 딸이 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이게 아버지로서 할 짓입니까, 이게? 이게 말이나 돼요? 그렇죠? 의로운 심령이 상한 것입니다. 오염된 거예요. 물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무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9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물러나라.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너를 더 하야겠다. 막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지금 소돔 안에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롯에게 이 무리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교훈이 아주 커요. 여러분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사람들, 세상과 겸하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습니다. 세상에서도 한자리 차지하고 싶어요. 거기서도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믿는 것 같아요. 양다리 걸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잘 살 것 같죠? 아닙니다. 결국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도 버려요. 외면당합니다. 버림받아요. 보잖아요, 지금. 요직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버림받는 거.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고. 게다가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장인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왜냐하면 이 사위들의 자기들이 지금 결혼할 여자를 장인이 외가 남자들한테 놀이기로 막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내를 갖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여러분 장인어른이 외가 남자한테 놀이기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 받겠죠? 그런 장인어른이 말하는 걸 듣겠어요? 당연히 농담으로 여기죠. 말이 안 통하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왜 그래요? 롯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도 100%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레디칼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부터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우리가 월요일마다 가정예배 드리기 운동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가정예배 안 드리던 집안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요. 아이들 반응이 어떨까요? 좀 큰 애들은 분명히 이럽니다. 엄마, 아빠 왜 그래? 뭐 잘못 드셨어요? 왜 안 하던 짓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안 드리려고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런 자녀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런 반응이 있습니까? 아이들은요 다 알아요. 엄마, 아빠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다 알아요. 교회 오면은 믿는 것 같아. 막 거룩한 척 하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은 아닌 게 다 알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뭐 말씀을 받나, 뭐 기도를 하나, 뭐 아닌 거 다 알아.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농담으로 여기죠. 농담이시죠? 뭐 잘못 드셨어요? 네. 여러분 롯의 신앙이 엉망이니까 그 딸들도 그 모습을 본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딸들이 나중에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아버지와 동침을 한다?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죠? 왜 그래요? 세상과 접하 있었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부모님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집안에서 봤으니까 그러고 사는 겁니다. 오늘날은 소동성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덜 악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되 정말로 믿어야 돼. 정말로 레디컬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잃어버려도 좋다. 나는 예수 하나로 족하다. 레디컬한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피에 몸에 피가 흐르잖아요. 핏줄이 다 흘러야 되는데 핏줄 중에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도 막히게 되면 죽습니다. 그렇죠? 핏줄의 99.9999%는 다 정상이에요. 근데 0.00001%라도 막힌 곳이 있으면 죽는 것이에요. 죽는 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한 99.9999%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모든 나의 삶의 영역에 다 전파되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다스리지 않은 0.0001%가 있다.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 그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100%가 돼요. 전적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의인 10명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잘 전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에 물들어 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괜찮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믿음이 있는 척하고 우리를 떠나게 되면 믿음을 버릴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시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돔과 같은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여서 기독교 안에도 우리를 미혹하는 이론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금방 미혹되는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이런 세상, 이런 세대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100%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레드카라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조금도 타협하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됐지.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나의 삶을 다 드려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100%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 세대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100%가 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농담으로 여길 것이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세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다음 주부터 가정예배 드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세상에 미혹되지 마시고 롯과 같은 믿음 버리시고 100% 믿음을 가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